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둥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엘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전에 신정 정치 체제였던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 체제로 이제 정치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완강한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이 왕정을 허용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앞에 있는 이제 9장 그리고 10장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일은,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작정하신 일이라기보다는 허용적으로 작정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적 작정이 아닌 허용적 작정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 이제 왕이야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항상 이렇게 기름을 붓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런데 이 자리는 공적 자리가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입니다. 아직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 바로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줍니다. 그 징조가 10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는 표시이자 징조인데요.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귀와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걱정에 대해서 말을 듣는 사건, 첫 번째 사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징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절하고 4절인데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인데 이건 뭐냐면 다볼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는 사건.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가 왕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산,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요, 이 산이라는 게 어떤 번역본에서는 기브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브아인데요, 어떤 지명을 일컫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산을 의미하는 어떤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 기브아, 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데요, 그 기브아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징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말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텐데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웠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일들은 징조대로 일어나죠. 사실은 사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된 그런 왕이 아니고요, 얼떨결에 속된 말로 뜬금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에게는 징조가 필요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나 정말 왕 맞아?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딱 왕이라고 기름을 붓자 이거 뭐지? 나 정말 왕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확실하게 표징을 주심으로써 너 확실히 왕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모인 공적 자리에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사적으로 은밀한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세 가지 징조로 확실하다라고 확증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적으로 왕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10장에서 왕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0장의 기록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앞으로 좀 돌아와 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굉장히 긴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열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정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한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만 보자면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것을 뜻을 돌이켜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뭔가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맡았을 때 수능보기 전주에 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교사 자녀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수능시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사회의 마지막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이제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이제 개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뒷부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은혜를 베푸셔서 찍은 것도 맡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인간적으로 때를 써보는 거죠. 그런 지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인간의 마음으로 한번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박 목사님의 욥기 설교에도 등장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2003년도 작품입니다. 2003년도 작품으로 주연 배우는 유명한 짐 캐리고요. 이 짐 캐리의 국중 이름은 브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브루스가 전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브루스 뭐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브루스는 뉴욕의 한 방송국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아니고 앵커도 아니고 리포터이다 보니까 꿈이 뭐냐면 방송국에서 앵커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 은퇴를 앞둔 앵커가 있어서 그 자리를 이 브루스가 노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라이벌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방송국에서 그리고 방송 도중에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 방송국에서 쫓겨납니다. 방송국에서 쫓겨나가다가 건달들에게 맞고 그리고 차도 부서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 앞에 진탕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진탕 욕을 퍼붓는 원망하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퍼붓습니다. 영화의 설정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청소부의 모습으로 이 브루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브루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브루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인데요. 전지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브루스에게 넘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앉아있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겠죠. 그것이 이 브루스의 귀에 다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겠죠. 처음에는 일일이 그 응답에 답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예수로 응답을 해버립니다.
all yes. 그때 컴퓨터로 다다다다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yes로 답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권 1등 당첨자가 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권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한다면 한 1등에게 한 3억 정도가 돌아가겠죠. 근데 그 3억을 받을 1등이 40만 명이라면 3억을 40만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결국 1등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17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받는 금액은 17달러밖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영화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식이 5일 만에 3배나 올라갑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응답하신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가 끈질기게 있었죠. 그 하나님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너 한번 맛 좀 봐라. 에라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볼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8장 5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담아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백성들의 요구가 이런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모든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사적인 왕, 그런 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나 뭐 히틀러나 아니면 뭐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 같은 그런 이미지의 왕이죠. 그러나 사울은 결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는 준수했지만 왕이 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2절, 사울의 모습인데요.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제 사울을 공적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왕이 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그런 왕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도 받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왕 맞는가? 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군대를 거느릴 줄 아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왕을 원했지만 사울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유념에서 볼 그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죠. 그런데 여기에 강조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강조는 왕을 세웠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셨다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볼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왕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핵심은 왕의 자격 유무에 있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저희 교회 추천 도서가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죠. 그 사무엘서 강해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정 허락은 철저히 구원론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은 구원론적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거기에 강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끈끈한 긴장이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아주 쉽게 예스라고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쉽게 예스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겉만 훑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예수로 응답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백성들의 왕정 요구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 욕망에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책인데요. 미국의 칼빈 칼리지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IB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지배하는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다. 여러 경쟁하는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며 이에 참여한다. 따라서 때로는 인지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야기에 상당히 사로잡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나 물질 문명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나 물질 문명주의가 주는 세계관에 아주 자연스럽게 함몰되어 때로는 인지적으로는 그러한 사상이나 세계관들을 비판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의 가치관에 젖어들며 함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따로 어떤 게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고요. 주변 다른 나라들과 늘 부딪히며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0장 5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5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약간 초반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기부합니다.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이라는 표현은 실제 어떤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되죠. 영문. 영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요새입니다. 적군의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기브아에 적국인 블레셋에 요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역설적으로 적국 블레셋의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블레셋은 최강 철기 문화를 가진 국가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하고 철기가 싸우면 이길 수 없죠. 철기 블레셋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백성들이 강력한 왕을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 기도 제목에 예수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에 당신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흡족해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샤머니즘적인 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서 당첨시켜주시는 분이 과연 우리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 불과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했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단순히 왕을 세움으로써 안전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존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스스로, 강요가 아닌 스스로 깨달아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왕정을 허락하셔놓고서는 왕정이 망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서는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왕정은 무려 500년이 갑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 지나서 그 왕정은 결국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개인의 안전과 평안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안전과 평안만을 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나 뭐 아프로디테나 비너스 같은 그런 신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사소한 욕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나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줄 왕을 요구하여 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겸허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그저 나의 사소한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